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완전 무오한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되어 그 말씀을 그 이전보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만 있지만 말씀으로 가까이 가서 읽는 데까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 말씀을 읽지 못하니 알 수도 없고 말씀을 모르니 순종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듣고 읽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폭풍이 올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단지 사람의 말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심각한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양심의 법을 작용시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뜻만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여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성령을 거스르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간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면서 앞의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배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핵심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매우 심각한 오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의 배경이 산에서 집으로 변경됩니다. 산에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까지 확인된 집은 단지 가보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아니고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0절에 바다에 모여든 무리처럼 집에 모여든 무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무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때문에 식사할 시간도 없다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드셔야겠죠. 뭐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식사 안 해도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참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기록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1절에 쉬운 성경에서 표현된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기록합니다. 개역개정엔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이 났다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거나 그가 미쳤다, 너희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소문을 내고 들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미쳐서 미쳤다는 소리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려고 하면은 미쳤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치게 행동을 하냐? 적당히 해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교회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한 번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6월 6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청년회장이었는데 보통 공휴일에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청년이 주관돼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는 회장이라서 꼭 참석을 해야 됐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날 6월 6일 날 내 사업 좀 도와줄 수 없겠냐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했죠. 예. 아버지는 이런 미친놈 말라 하면서 저에게 책망을 하셨죠. 마음에 돌아보면은 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한 게 참 마음 아프지만 뭐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은 저는 또 아마 그 책임감 때문에 교회 체육대회를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 사업도 망해가지고 더 마음이 아프지만 가족으로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며 또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상심하거나 또 뭐 마음 아플 필요 없겠죠. 더 영광스러운 소리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있자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집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예수님의 이런 정신나간 행동을 강제로 중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 또한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잡으러 옴에 쓰인 단어 크라테인이라는 단어도 결박하여 그에게서 자유를 빼앗는다는 단어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강제로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쉬운 성경에서 식구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의 사람들이 됩니다. 개역개정도 친척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마가는 식구, 친척을 직접 언급할 때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겐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마가가 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람들이란 더 넓은, 폭넓은 의미로 친구나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이웃들 또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라는 황당한 말은 마가의 독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외부자로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질투심, 그들의 잘못된 열정으로 그들의 적대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편에 있던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반대는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식구라면, 친구, 이웃이라면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어야지 반대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마가의 표현인 그의 사람들에 있는 애매모호함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어서 소문으로만 퍼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한 율법학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들리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22절에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마태복음에선 이 율법학자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지만 심각한 오류를 지금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심각한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한 것이죠.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에 들렸다 하며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의 정확한 뜻은 복원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바알세불과 비슷한 단어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바알세불의 번역은 NIV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인데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집에서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는지 물어보라고 그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 신하가 에글론의 신에게 가는 도중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크게 호통을 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그 신에게 가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한 아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죽고 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한 사건이죠.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있는데 왜 너는 그 파리의 신도 아닌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때 오늘 바알세불과 비슷한 단어인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알세불은 집주인이란 뜻도 있고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2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들의 우두머리, 귀신의 왕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대문학 어디에서도 바알세불이라 불려지지 않았지만 22절부터 23절은 분명히 바알세불과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동의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바알세불을 바알 곧 귀신의 왕국의 지배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탄의 영역을 집과 나라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의 세상을 뒤엎고 종복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정해진 목표임을 또한 밝히십니다.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사탄과 한통속이라는 비난에 대해 단순하고 상식적인 비유를 들어 응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말에 반박하며 예수님께서 해오신 사역들이 귀신의 왕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 함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기에 모인 무리들 또한 제자들이 다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 율법학자들은 응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도 들리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23절과 2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누어 싸우려고 일어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흰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탄 곧 귀신의 우두머리의 건세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사탄의 나라가 분열되어 스스로 무너질 텐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건세를 붙들려 있다면 자기 집과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왜 하겠는가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분쟁하는 집과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과 나라는 보통 사탄이 강력히 횡포를 부리며 지배하는 영역들을 나타내는데 그 사탄의 횡포에 넘어지면 분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자체만 놓고 보아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집안끼리 싸운다면 그 집안은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부싸움을 한다면 그 집은 바로 설 수가 없겠죠. 또한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당연히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도 지금 너무나 서로 싸우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싸우게 된다면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우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싸운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또한 무너지고 말겠죠. 저희 모 교회도 서로 싸워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어른들끼리 싸우는데 원래는 청년들끼리 너무나 친하고 관계가 좋았지만 어른들끼리 싸우니까 그 청년들이 같은 자녀 밑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친하게 지낼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안에서 싸우게 된다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설 수 없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탄이라도 서로 연대하지 않고 스스로 분쟁을 한다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도 연합을 해야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사탄들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과는 반대되는 사역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근거 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음해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귀신 들렸다고 아무 근거 없이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한 돌멩이질을 받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이 바른 일이라면 말씀에 뜻한 길이라면 우리는 꿋꿋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는 우리는 이처럼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고 심한 또한 이렇게 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굳건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심판하고 내쫓는 사역이 가능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용사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오겠다. 폭군이 빼앗을 물건을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내 적과 맞서 싸워 내 자녀를 구해내겠다. 너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로 하여금 제 살을 먹게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들 자신의 피를 먹고 취하게 할 것이다. 그때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이자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자신이 전능자임을 암시하십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은 대적자의 집을 강탈하고 포로들을 놓아주는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27절의 비유는 예수님 자기 이해에 대한 아주 명확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전에 사탄의 세력에서 인류를 해방시키십니다. 마가복음의 첫 기적 이야기가 귀신을 쫓는 이야기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치유도 비슷한 원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나서 치유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타협과 불법 속에서 성취되지 않으며 공의와 정의 속에서 집주인 바알세불을 진입하고 정복해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재산을 약탈하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에게 얽매인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강력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결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야 사탄에게 속한 영혼들을 그 얽매임에서 풀어내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 무력하게 하실 일을 가리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앉으셔서 성령님을 통해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하에 선택된 영혼들을 사탄의 얽매임에서 구하여 내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땐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극치에 이르도록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웠던 사탄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라는 표현은 준엄한 진술을 하시기 전에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중요함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에고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도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 사용함으로 그 진중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그 진중한 말씀의 내용은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이다. 사람에 관해서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되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실이 드러나는데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확하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세례요한의 첫 증언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더 능력 많은 자가 올 것을 예언하여 메시아 시대를 알렸습니다. 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부하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사탄보다 더 능력 많은 자로 막아낸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율법사들이 지은 죄의 심각함은 마가가 30절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악하거나 더러운 귀신의 영에 들렸다고 비방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막연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이 아닌 악을 따르며 성령이 아닌 사탄에게 권능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오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 모든 사역을 거부하고 오히려 악한 영에 들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며 신약성경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분의 받은 세례, 모든 기적,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재림 등을 다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권위까지 거부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9절에 말씀하는 영원한 죄가 됩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그 세례 뭐 받을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한다든지 성찬 그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뭐 대단하다고 난 안 할란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바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세웠던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또 다양한 교회 제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제도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좌이건 아니건 악과 선을, 선과 악을, 또 어둠과 빛을,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의 범위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닥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 제정하신 규례들을 선인 줄 알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혹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을까봐 걱정하는 성도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아직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걱정 자체가 회개 가능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거절당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서의 마음 자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제 31절에서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그 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때 오다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므로 21절에 나오는 식구란 표현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쉬운 성경에 번역한 식구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1절에 나오는 그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격하게 붙잡으러 온 것이라면 지금 31절에서 어머니와 동생들도 그들보다 가격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비슷한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의 참뜻을 깨닫는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근거 없는 추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들과 달리 어머니인 마리아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뱃속에 낳은 혈육적인 아들로서 예수님이 걱정되어 그곳에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마리아를 나쁜 엄마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아들이 걱정되어서 아마 마리아는 갔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32절에서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을 부르셨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 찾는다에 사용된 원문 제투시는 예수님에 대해 결정하고 그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체면을 지키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냉정하게 보이는 대답은 자신의 가족을 모욕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명백한 긍정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 중에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33절의 예수님의 질문은 마치 안심하고 있는 자를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며 낙담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 이후에 마치 예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둘러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에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이런 선언으로 가족을 재정의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 가족에게 혈연 관계가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 주위에 함께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두 분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집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과 잘못된 생각에 집 밖에 서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선언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곳에 함께 머무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나옵니다. 총 몇 가지일까요? 12가지입니다.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베푸도록 힘쓰고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까지 총 12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이 12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부에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통적인 율법학자들에 의해 해석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드러나고 결정되는 것임을 이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살펴본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전 제도와는 상관없이 누가 제 용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원래 뜻을 바르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새 언약이시고 새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목독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모독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사람은 그 영원한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태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 마가복음이 작성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동생인 지금 찾아온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고보를 기꺼이 시험대에 올렸다면 분명 아무도 믿음과 헌신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안에 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의 나라에는 대리로 얻는 시민권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나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3대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세례를 받았건 교회를 매주 나오건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겠죠.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앉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참된 성도 대 거짓 성도에 대한 예리하지만 얼핏 보아서 나타나지 않는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참된 성도이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반면에 거짓 성도는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에 이용하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앞서 소개된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위험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죄이고 잠재적으로 예수님과 사탄을 혼동하는 신성 모독이 됩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상식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알았고 그 신성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그들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동안에 백성들에게 받았던 권위주의를 내려놓지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즉 그들은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기회주의자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독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책망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붙들고 말렸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말리지 않을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연민으로 볼 때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이죠. 저도 정희찬 목사님이 북한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말릴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위험하고 힘듭니다라고 말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리면 목사님은 사탄아 성 물러가라 라고 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연말에 우리가 사역을 정리하면서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적어내는데 이제 사역을 좀 줄이십시오라는 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자를 치면서 참 속이 쓰렸습니다. 5시간 넘게 경기도에 가시고 3시간 걸리도록 세종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면 어떻게 하실지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어떤 심정을 하셨을까? 이거 위험한 또 발언이고 실수인데 분명 길게 우리가 이동해서 가지만은 한 3시간 이동해서 가지만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1시간 정도거든요. 왕복하면 6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지동산에 가서 말씀을 강의하시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위험한 발언인 것이죠. 또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새로운 성도가 와서 아, 나 이 훈련 너무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그 훈련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라니 참 예, 마음 아팠죠. 결국 그 성도는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을 때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잘 구분해서 발언할 필요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칭하며 격하게 분노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며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기적이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사탄이라 칭할 수 있는 무서운 실수이며 죄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인데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교묘한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후세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과 예수님의 선한 사역과 권위,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을 인정하시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아멘.